예, 우리가 지난 14시간에 걸쳐서 에스라 맥잡기, 그 다음에 느헤미야 맥잡기의 강해를 마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마 6월쯤 된 것 같아요. 6월부터 시작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의 바빌론 포로 생활, 그 이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먼저 에스라 강의 네 번 했고, 지난주까지 해서 느헤미야 강의 이제 맥잡기를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 늘 그러하듯이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교과서가 좀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진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교과서가 이제 필요해서 유명한 강의 설교 목사님이신 위얼스미 목사님의 바이블 주석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런 그 윤곽을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2시간이나 3시간에 걸쳐서 말라기를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냥 1시간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4장 나오는데 이 안에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하면 두 번 아니면은 조금 더 특히 다음 시간에는 결혼과 이혼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다루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마 세 번쯤 말라기서 맥잡기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먼저 바빌론 포로 생활 요거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그냥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구약시대 그 연대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까지 약 4천년이에요. 예수님까지.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한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한 100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 이렇게 천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이야기할 때는 뉴 테스타먼트에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올드 테스타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과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그래서 새로운 것을 새 상속언약, 그 다음에 옛것을 옛 상속언약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때 올드 테스타먼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부터 시작이 되는 이거를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구약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이제 구약 시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4천년 전쯤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민을 만드신 이와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브라함부터 한 500년쯤 지나서 모세가 등장을 하고 모세부터 500년쯤 지나서 다윗이 등장을 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집트에서 얼마 정도 생활하냐 한 400년 정도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 생활 끝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판관들의 시대를 한 400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 왕정 시대에는 다윗부터 한 1000년, BC 1000년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윗 이전에 사울부터 이제 하나님이 왕을 삼아 주셨으니까 대략적으로 사울,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 기간이 BC 1095년에서부터 975년 해서 120년입니다. 40년. 그러니까 대충 그냥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BC 1000년경이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왕국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고 맨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포로 생활을 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아시리아 왕이 다른 민족들을 저쪽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제 갖다 이제 정착을 시키고 피가 이제 혼혈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이 북왕국에는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남왕국의 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대언자가 살던 그 시대의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다. 맨 마지막 왕이. 그래서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 생활 가게 되는데, 바빌론의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BC 606년, 그 다음에 597년, 그 다음에 BC 586년, 그래서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제 멸절이 되고,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훼파가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바빌론 포로 생활을 이제 7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은 완전히 망한 BC 586년부터 세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하면서 그 유다의 포로들을 데리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BC 606년이에요. 그래서 606에서 70년이 지나니까 BC 536년이 되는데, 세상이 이제 왕국이 이제 변하기 시작해서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이 이제 결국은 페르시아에서는 정복이 되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유명한 고레스 왕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서 BC 536년에 딱 70년 되는,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되는 바로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지어도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BC 536년에 남자들만 한 5만 명 정도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성전에 이제 기초를 놓고, 그러고서는 두 번째 성전, 우리가 그래서 그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은 스룹바벨 성전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아주 그냥 초라했어요. 이 성전이 한 400년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헤롯이라고 한 사람이 46년에 걸쳐서 그 성전 그대로 두고 그걸 황금으로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 당시에 두 번째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게 세 번째 성전이 아니라 두 번째 성전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스룹바벨이 돌아온 이후에 약 80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함께 일단의 무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 그 모든 거 정경화 작업하고, 이렇게 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물려주는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로 약 12년쯤 지나서 BC 445년경에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 돼서, 그래서 여기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BC 445년. 그래서 BC 445년은 중요한 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 9장에 가면은 다니엘의 70일회가 나옵니다. 70일회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490년, 360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490년.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445년부터 예수님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게 AD 30년까지 이거를 360일로 환산하면 그럼 483년이 돼요. 483년. 그래서 70일회 가운데 69일회가 예수님 초림하실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이제 완성이 되고, 그러선 붕 뛰어넘어서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 한 일에 7년이 이제 남게 되고, 그게 이제 7년 환란기 기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 성벽 중수한다 그러죠, 보통. 이렇게 다시 보수해 갖고 성벽을 짓는 그 일, 그때부터 70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런 기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느헤미야는 첫 번째 임기가 12년이라 그랬어요. 12년. 그리고 12년 마친 다음에 다시 한 1년 정도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이제 오게 돼요. 그 이후에 얼마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 그냥 한 20년쯤 총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445년에서 이제 20년 이렇게 하면은 한 425년 정도까지 BC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여러분 말라기를 성경책 한번 가서 보시면은 말라기 맨 위에 보면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요약 부분에 가서 보면 기록 시기가 BC 430년경 이렇게 돼 있어요. BC 430년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느헤미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을 뭐 한 10년이고 이렇게 이제 하고 난 바로 그 시점, 느헤미야가 기록이 돼 있는 그런 그 시점, 아니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긴 거를 수습하는 바로 그 시점, 그죠? 바로 그 시점이 말라기가 활동하던 그런 시점이고 그 시점에 말라기서가 기록이 된 거다. 요거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저도 사실 이렇게 숫자를 잘 이렇게 연도를 이렇게 잘 기억하거나 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이 바빌론 포로 생활 관련된 이런 그 연대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말라기가 살던 그 시대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그런 바로 그 시대. 그럼 우리가 느헤미야를 열 번에 가서 이제 나누어서 강의를 했잖아요. 특별히 아홉 번째 거기 강의하면 여러 가지 그 유다 백성의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증폭이 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구약 시대에 맨 마지막 대언자로 하나님이 말라기를 보내주시고,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날 한 460 예수님 공생에 이제 통해서 이제 유대 백성에게 나타날 때까지 한 460년,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있지만 하나님이 대언자를 통해서 그 전에 한 천년 동안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은 그 대언자의 말씀이 없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누가 등장을 해요? 침례자 요한이 등장해서 대언자의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대언자 그 역할을 하는 그 침례자 요한이 오는 거를, 그거를 먼저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말라기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 우리가 한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렇죠. 그 앞에 나오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이 와서 이렇게 그 말라기가 했던 그런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면서,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했던 그런 그 대언자가 말라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말라기를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그걸 먼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위월시 목사님의 그 교과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중요한 그런 그 핵심을 잡고, 그 다음에 오늘 1장하고 그 다음 2장의 중간 정도까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요약을 가서 보면, 기록자는 말라기. 어떤 분이 말라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 그렇게, 그게 아니고 말라기 섭니다. 말라기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기, 느헤미야 서라고는 안 하는 거야.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는데, 그 기가, 여기 말라기가 기록의 기자가 아니다. 사람 이름이 말라기에, 지금도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멜라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말라기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기록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주전 430년경,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살던 그런 시대, 아니면 어쩌면 느헤미야가 그만두고 이제 페르시아로 갔던 바로 그 시점. 성격은 대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말라기가 가감없이 가서 유다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겠고, 수신자는, 1차 수신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성전을 지운 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말라기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여호와의 사자 이랬는데, 사자가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참 어려운데요. 전령이란 뜻이에요. 전령. 그러니까 이런 그 무언가 사신이라고 보셔도 되고, 무언가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냥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메신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갖고 와서 전달하는 그런 그 사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대언자 말라기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언한 인물로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자 요한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이와 같은 연결 링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열두 지파라고 이야기하셔도 되고, 여기는 특별하게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유다 백성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메시아 약속,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중첩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목적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게 네 장뿐이 안 돼요. 그 네 장뿐이 안 되는데 내용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어요. 두 개를. 특별히 이제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이제 재림에 대해서 재림이 일어날 때 또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는가 이런 일들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거기 있는 대로 일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온 지 100년쯤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온 게 BC 536년이에요. 거기서 이제 100년쯤 지났으니까 436년경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으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의 1차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남편인데 남편을 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서 간음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 간음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이제 대원서를 가서 보시면 계속 우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 그렇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런데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거기 가서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짐승도 섬기고 이런 게 이제 해서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렇죠? 이건 아니구나.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와서 그 다음부터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뭐 우상을 숭배한 이런 얘기는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우상은 일단 아니구나 하는 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집을 다 버려두고 지난 주에 이제 느헤미야 이제 공부를 했지만 이거 하나님의 집 유지하려면 그럼 헌물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 헌물이 들어오지 않고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니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위선에 빠져갖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일을 수행한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잡, 영어로 얘기하면 잡으로 생각하는 거. 그냥 돈 받고 그냥 가서 아침에 가서 저녁에 갔다 아침에 가서 문 열고 저녁에 갔다 문 닫고 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전락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예, 뭐 제사장도 저렇게 하는데 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죄와 결합함으로써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아내를 쉽게 버리고 이혼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백성들이 이제 행하게 됩니다. 말라기 대언자는 이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위선자들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심판하고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고 그다음에 회개를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메시아 공연한다고 우리가 이제 해서 영어로 된 이제 뭐 메시아 이제 가사도 가서 이제 막 부르고 우리 교회 그 바로크 여기서 이제 하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갔더니 He shall purify 이게 The Sons of Levi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3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3절에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보면 He shall purify the sons of Levi. Purify, purify, purify. 그 메시아에 이제 그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노래가 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메시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갖고 이게 완전히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제사장들을 퓨리파이,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정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누로 다 빨면은 깨끗하게 이제 되는 것처럼.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일단은 이 레위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을 퓨리파이, 비누로 다 이렇게 옷을 빨아갖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너무 지저분했던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너무 지저분, 말 그대로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는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55절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장은 뭐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4장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맨 끝에 천년왕국까지 이어지는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는 그렇게 뭐 어려운 그러한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지었던 죄가 6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의롭게 치리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서 강도질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멸시하고, 이렇게 그 6가지 그런 그 죄악이 이 네 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오늘은 이 가운데 이제 두 가지만 먼저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음 시간에 네 가지를 끝내고, 혹시 결혼과 이혼 문제가 있으면 제가 그걸 좀 더 다뤄야 될 것 같으면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my messenger, 내가 보내는 전령이다. 예,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다른 데 가서 보시면 뭐 아미떼 아들 뭐 요나라든지 이렇게 그래도 그 대언자가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조금은 나오거든요, 자기 소개가. 근데 가서 보시면 말라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그렇죠?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말라기 대언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메신저가 갖고 와서 전달하는 내용을 우리가 메시지라고 얘기해요. 메시지. 메신저가 갖고 와서 전달하는 내용을 메시지라고 얘기한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말라기에게 있어서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예, 전달하는 메신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자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상황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기를 보시면은 그 백성들의 그 부패가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부자들이 이자를 받으면서 자기 동포들에게 뭐 땅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막 파괴하고, 또 특히 모세 율법에 따라 이교도들의 그 아내를 들여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제사장 가문에서도 이와 같은 그 이교도들과의 그 결혼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집, 그렇게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는 우리 한번 이제 해방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일단 잘 섬긴다고 하는 건 일단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헌물을 받다 드리고, 희생물을 드리고, 뭐 옛날에 못했던 걸 잘 하겠다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을 그냥 내팽개치고, 헌물을 갖다 바치지 않고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레위 사람들은 뭐 먹을 게 있어야 성전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고, 헌금을 하지 않고 주의 집을 이제 경홀히 여기고, 또 특별히 이 모든 걸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극심하게 이제 타락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서 이 말라기서는 한마디로 느헤미야기가 이제 기록이 될 때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악한 일들, 그런 악한 일들을 그대로 묘사를 하면서 한 6가지, 7가지로 이거를 분류를 해갖고 왜 이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백성이 어떤 종류의 악한 일들을 행했는가, 이런 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말라기서를 가서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백성이 타락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일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이 조롱거리가, 쟤들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놀이 무대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한번 가서, 그렇죠? 그렇게 가서 그냥 헌금 내고 뭐 하고 오면 난 다 끝났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여기 말라기서 이제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말라기 이후에 이 한 460년쯤 지났을 때 AD 이제 30년 경에 침례자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 이거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걸 이제 저와 여러분 보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그럼 말라기를 보느냐, 참 재미있게도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의 그런 죄악, 그 백성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 말라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악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전 세계 교회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반면 교사로 좀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말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한 여섯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된다 그랬는데, 오늘 두 가지 정도만 먼저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백성의 죄인데, 그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 본인들 생각에는 아주 선택받아갖고 천국 가는 건 아주 확실하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보면 처음부터 그까지 죄 짓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은 그러면 불신자의 죄하고 그 다음에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 신자의 죄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가서 보니까 우리 위월신 목사님이 이러한 그 예를 이제 하나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 현시대 그 성도들의 죄 이걸 다 지적을 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하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더니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목사에게 이제 다가와서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짓는 죄하고 불신자의 죄는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 더 나쁩니다. 그렇게 얘기가 더 나쁘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모르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그죠? 성도는 이걸 통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데도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나쁜 거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성도가 이제 죄를 지면 그냥 100% 예수님이다. 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줬으니까 뭐 아무 문제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와 같은 그 목사도 있고 이와 같은 교회들도 있는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부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 자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자식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제 자식이 나한테 대들어서 나에게 죄를 지으면은 그럼 저 죄식이 아닌 사람이 죄 짓는 것도 저건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자식이 그러면 더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의 사명은 뭐냐. 너무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명 자체 가서 죄가 뭔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느헤미야도 참 다루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총독인데도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이렇게 대언자가 와서 주가 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어려웠겠나. 그렇죠? 특별히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성도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 자,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반발하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기 말라기서를 가서 읽어보면은 패턴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한다. 그래. 그러면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백성이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 패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한다. 그럼 백성이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하느냐 우리에게 신뢰를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이제 대단히 어려웠는데 왜 그러냐면 말라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친구 뭐 친지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안에 같이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입을 열어서 이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게 이게 내 입에서 주가 말하노라가 나왔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일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여섯 가지 죄악을 이렇게 이제 그 참상을 보여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5절에는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1장 1절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면 The burden of the word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에 burden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역자나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부담이 그냥 너무 돼갖고 그게 나오는 게 burden이에요.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부담. 그게 부담이라는 게 burden이라고 하는 게 그게 짐이에요. 여러분 소나 이렇게 있으면 그 짐 실어주잖아요. 그걸 영어로 burden이라고 얘기한 거 burden. 예, 그 여기 지금 이거를 주의 말씀의 버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이 대언서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백성도 이걸 또 짊어져야 되고 제사장도 짊어져야 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그냥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요. 짐으로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 이거를 버든이라는 그런 짐으로 번역을 해요. 무거운 짐이다. 근데 이거를 또 이스라엘에게 준 주의 말씀의 짐이라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엄중한 부담이다. 부담, 뭐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담이라 그러면 그런 짐이라는 그런 개념은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무겁게 그 소가 이렇게, 이렇게 뭘 싣고 갈 때 그 위에서 그냥 무겁게 누르면 소가 얼마나 낑낑대고 힘들겠어요. 언덕 같은 데 올라갈 때. 바로 그런 거다. 말라기 보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가서 전하기가. 이 짐이 돼갖고. 그렇죠. 이걸 또 백성이 들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대언서를 읽을 때 특히 예레미야 이런 데 가서 보면 부담이라는 그런 말이 거의 대언서에는 거의 다 많이 나와요. 호세아에서도 그런 나오면 그건 그런 의미로 대언자가 지기에도 참 힘들고 백성이 지기에도 힘들고 제사장이 지기에도 힘들고 인간이 지기에 힘든 그 하나님의 그 억누르는 그런 그 말씀 이걸 영어로 버든이라고 이제 표현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 그렇게 말라기에게 힘든 짐이었냐? 제사장, 대언자, 그다음에 서기관 등 그 당시에 특권층이 있었어요. 예, 거기는 이제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에 관련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특권층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특권층의 위선과 가식을 벗겨내서 이들의 민낯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무거운 일이었어요. 또 동시에 백성이 막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내서 백성에게 그들의 그 실체를 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이게 말라기에는 굉장히 큰 그런 부담이었다. 자, 그러면 대언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대언자. 여러분 성경 최초의 대언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벨이죠. 아벨.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성경 최초의 대언자는 아벨이다. 그렇죠? 아벨이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자기 형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형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대언의 말씀을 이렇게 했더니 형이 화가 나갖고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한 아벨에게 이루어진 그와 같은 그 폭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가서 보시면 처음 이렇게 피를 흘린 그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대언자는 스가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역대기상 역대기하에서 역대기하가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역대기하예요. 그 역대기하에서 거기서 스가랴라고 하는 그런 그 대언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피를 흘린 그런 사람이 스가랴. 그래서 대언자는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듣기 싫으니까. 구약시대에 이제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우리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듣기 싫다고 해서 그냥 돌을 던져갖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언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말하노라 이거 입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이걸 포장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이걸 부드럽게 이렇게 전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촉구하신다 하는 얘기를 그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고 그러고서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마우스피스 입이 돼갖고 그래서 주가 이같이 말하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굉장히 이제 어려웠습니다. 자,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거예요. 자, 2절 가서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사랑했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얼마 전까지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그걸 또 고레스 왕을 통해갖고, 그래서 해방의 자유를 주셔갖고, 여기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일까지 생겼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을 해서 이교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어떻게 해요? 경제가 살아나고 이제 살맛이 이제 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좋아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뭐냐고 지금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뭐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 이게 결국은, 요한계시록 가면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그 특징이 뭐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신약의 맨 마지막에 거기 꾸짖는 내용이 첫 번째 게 첫사랑을 버렸다. 여기 지금 말라기도 맨 마지막 책인데 꾸짖는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모든 죄가 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신명기 6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가서 보면은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 구절이 6장 4절에서 5절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유일한 주가 아니에요.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해서 이 말씀을 심지어 이마에 표로 두고 기둥에도 다 적어놓고 이렇게 한 그 내용 그 가운데 특별히 4절 5절 이거를 쉐마 쉐마라고 해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외우는 거예요.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한번 뭐 점심에 밥 먹기 전에 한번 계속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 한 주시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 그냥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사랑을 하시는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신명기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집트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는 불순종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빙글빙글 돌다가 다 죽었잖아요. 두 번째 세대가 태어나서 이제 드디어 모압 평야에 와서 이 요르단이 있으면 모압에서 이제 이걸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반복해서 주는 그런 율법이다. 거기에서 아예 쉐마라고 하는 이걸 아예 정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한 주신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가 이제 특별히 유언의 말씀을 준 거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쉐마를 외우고 유치원 가도 공부하고 초등학교 가도 공부하고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증거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장 2절에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광야의 용들을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분께 이제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삭이 있고 그다음에 이삭에게도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가 에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야곱이고 그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서 보면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잖아요. 에서가 형이면 에서가 당연히 장자의 권리가 있어서 그렇지 아버지부터 목도 두 배를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축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정했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기로 정했냐? 네, 이 야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시기로 그렇게 이제 정하셨다는 거예요. 야곱.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이렇게 돼서 에돔의 그 땅, 에서가 살던 그런 땅을 황폐하고 피폐한 그런 땅으로 이제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9장 10절에든지 13절에도 나오는데 여기도 뭘 이야기하냐?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그래서 천국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지옥에 보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곱은 선택해서 천국에 보내고 그렇죠? 에서는 선택해서 미워하니까 어떻게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 이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뭐예요? 민족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앞으로 낼 그러한 민족, 그런 민족을 야곱을 통해서 내겠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인 구원은 에돔에 속한 사람이든 아니면 이 야곱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든 개인적인 구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그렇죠 이집트 민족이라서 에돔이라서 구원받지 못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이런 때 그 미워한다 그런 이야기도 예수님 말씀도 가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매나 형제나 미워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그 미워한다는 얘기도 가서 진짜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이야기?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큰 복을 주신 거 아시죠? 에서가 나중에 하나님이 와서 이삭에게 복을 달라고 이제 하고 그럴 때 이미 다 줄 복을 다 야곱에게 줬지만 그래도 또 에서에게도 복을 줘서 그래서 에서도 나중에 창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민족적인 그런 어떤 선택을 하는 거 이거 하고 개개인이 구원받는 것하고는 다른 거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사랑한다 미워한다 뭐 여러분 야곱에게 이제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이 큰 레아라고 하는 그런 큰 딸, 그렇죠? 라반의 이제 큰 딸이 있고 작은 딸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됐다고 하는 게 미워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여기는 덜 사랑받는 거를 미워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받고 있는 거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메시아를 낼 백성으로서 그 백성으로서 누굴 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택했다고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유대인은 100% 구원받고 에돔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 100% 지옥고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면서 성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4절, 에돔은 이르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돌아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주는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하면 주께서 영원토록 경노하시는 백성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빌론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중동 지역 전체를 다 그냥 다 초토화시켰어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유다도 망하고 모압도 망하고 암몬도 망하고 뭐 블레셋도 망하고 심지어 이집트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도 망한 거예요. 같이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70년 있다가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의 자유를 주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에돔도 우리도 돌아가서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에돔이 우리가 돌아가서 황폐한 곳들을 우리도 세워야 되겠다 얘기하는데 만군의 주는 뭐라고? 아니다.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어버리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그 에돔이 사는 그 지역을 사악한 지역이다. 에돔에 대한 그 심판, 이거는 오바댜서 한 장뿐이 안 되는데 오바댜서를 가서 읽어보면 왜 에돔이 심판받는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돔 사람들의 그 땅을 사악한 자들의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악한 지역 또 이스라엘은 성경 가서 보면 거룩한 지역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구분해 놨다. 이 사람들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이제 돌아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도 세워주고. 그죠? 스룹바벨이 돌아오니까 누가 있어요? 대언자 학개가 있고 스가랴가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 위에 에스라가 등장하고 느헤미야가 등장. 이스라엘은 많은 복을 이렇게 주시는데 에돔도 우리도 가서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에돔이 황폐하게 피폐하게 돼서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등장해?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 이 헤롯이라고 한 사람이. 그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만군. 만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대들의 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만군의 주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온 군대 그게 뭐 고레스의 군대든 느부갓네살의 군대든 메뚜기 군대든 뭐 별들의 군대든 물고기든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군대로 두시고 이걸 통치하시는 내가 통치하는 내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을 줄 거고 내가 에돔은 복을 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군의 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만군의 주가 구약 성경이 245에 나와요. 만군의 주가 Lord of the Hosts 나오는 게 245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말라기가 4장뿐이 안 되잖아요. 55절뿐이 안 돼요. 근데 말라기에만 2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만군의 주의 10분의 1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만군의 주, 만군의 주, 만군의 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군대들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특권에 대해서 5절 너희가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경계에서부터 크게 되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경계부터 쭉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이 크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이방인들 전체를 다스리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 되시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자,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왕들이 흥황하게 되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는데 바빌론 포로 생활 가고 아시리아 포로 생활 가고 사마리아 복속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고레스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경제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어떻게 70년 동안 딴 나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의 경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그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 모든 죄악을 행하는 그 대상이 거의 다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직접 주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 말라기 가서 이제 전달하고 있어요. 1장 6절, 2장 1절, 7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모범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고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사니까 우리가 이거를 위선자라고 이제 이야기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는 위선을 행하고 자기가 가르친 것과 정반대로 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도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1장 여기 6절 이후부터 해서 2장 그 마지막까지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이 자그마치 8번이 나옵니다. 8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반복이 돼서 나오면은 하나님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말라기가 이제 질문하죠.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제사장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렇죠? 반문을 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되니까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에 여기 빵이라 그러니까 아, 이런 무슨 빵을 갖다 이렇게 드렸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단 위에 드리는 그 이 헌물을 그걸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고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제물을 가져다가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 레위기 22장 17절에서 13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은 특히 레위기 1장에서 7장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헌물에 대한 규정을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자, 뭐 병들거나 뭐가 잘못된 걸 갖다 바쳐 뭐 어차피 고기인데 갖다 그냥 제단 위에 태우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구약은 예표고 그렇죠? 신약이 실체예요. 그날 그 어린 양을 갖다 태우고 뭐 소를 갖다 태우고 이거 한 게 실체가 뭐예요? 실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실체가 예수님이야.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 드린 그 예표도 깨끗하고 완전하고 이런 걸 드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더러운 걸 드리면 나중에 실체도 더러운 걸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초점이. 뭐 특별히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표고 실체가 이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드리는 예표도 깨끗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걸 드려야만 된다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에 아주 길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런데 어떻게 해요? 더러운 거 잘못된 걸 갖다 바치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에다가 먹을 거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갖다 이제 바치는 거예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내 외모를 용납하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당에 나오고 할 때 깨끗하게 옷도 입고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헌금을 드리거나 이제 하는 일도 세상 것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걸 다 쓰고, 예, 교회 와서 그냥 요만하게 뭐 천 원짜리 하나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천 원이 뭐 작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 할 일은 다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거의 드리지 않는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예,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을 드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시금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헌금하는 거를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표현했어요. 헌금하는 걸 은혜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은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은혜로운 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영어 자체는 grace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헌금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되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성경에 돼 있는 거다.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9절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하나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악한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러 이렇게 어떻게 간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10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않냐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않으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여러분 역대기 상 이런 데 가면 문지기가 나와요. 야, 이게 문지기가 도대체 이게 시금식이랑 수위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꼭 이름까지 다 나오고 분파가 다 나오고 그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문지기는 평생토록 녹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 계속 문 지키고, 문지기가 되면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주의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백성이 가져드는 그와 같은 그 헌물이라 이런 걸 먹으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직업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아니면 문지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봉급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받지 않으면 내 제단에 불도 안 피워주는 거예요. 봉급도 많이 받고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뇌물을 조금이라도 받지 않으면 그러면 헌물을 태우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10절의 앞부분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않냐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않냐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않는다. 이게 같은 성경 구절인데 이 영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고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지금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번역된 경우가 있고 여러분이 개역성경이나 또 다른 데 가서 보시면 달리 해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주석들도 두 가지예요. 주석들도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식으로는 어떻게 이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하면 이래요. 어떻게 되냐. 예,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은 문을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아예 그냥 예배를 이런 방식으로 드릴 것 같으면 안 드리는 게 더 낫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게 지금 개역성경이나 다른 데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이제 하나만 적어야 되니까 우리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고 또 다른 데는 달리 번역할 수 있는데 뭐 그럴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러니까 잘못 예배를 드릴 거면 아예 안 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 와서 보시면 수많은 번제헌물과 가져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아주 지쳤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이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되며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고 정결한 헌물을 드리니.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서 분향하고 희생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장막절 이런 거 지키는 내용이 스가랴서 이제 14장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이제 14절에는 속이는 거예요, 또 와서. 그렇죠?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드릴 때는 완전한 걸 드리겠다고 하고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그런 것. 14절, 그러나 속이는 자고 자기 양떼에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물을 드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 그 당시 이제 상황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이제 가지고 오는 그 희생 예물을 이제 드리면은 그거의 일부 고기를 제사장이 갖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와서 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붙어 있는 이런 그 예물은 값이 비싼 거예요. 예물은 값이 비싸요. 그렇게 모든 게 잘 구비가 되고 완벽한 그런 희생 예물은 그렇지 않고 이런 건 값이 싸고 그렇게 되면 이게 값이 싸다고 해도 이걸 받치면 안 되는 건데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든 저거든 고기가 들어와야 본인이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뇌물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아무거나 해서 백성이 갖고 오기만 된다 해서 계속 받아주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은 목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제사장이 어르면서 이제 목사랑 비슷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 목회가 생계의 수단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목회가 생계의 수단이 되면 곤란하다. 예, 이게 당연히 교회에서는 예, 목회자의 사례비를 들여서 또 그가 가정을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갖고 지금 여기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생계의 수단이 돼서 악한 일을 본인이 저질러야 되는 이런 지경이 되면 그만두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이어서 그 다음에 2장 그 후반부하고 3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